반갑습니다. 방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최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봐서 참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침례 예식을 저희가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고 또 우리 최장로님이 방문하신 수원집회소와 태안집회소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신경 쓰고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뭔지 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고 또 열심히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재짐을 지고 고난할 경우들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이 찬미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하는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가사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는다는 그러한 귀한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내구치 않는 고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원심되는 주남지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실 받겠네.
하늘의 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돌보심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기념일인 거룩한 안식일, 주의 귀한 백성들을 함께 모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거룩한 날 마음을 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 문을 여오니 세상이 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 예배를 통해 모인 무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이 더 강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개인마다 깨어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촉촉히 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주셔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에 복음을 전파하셔야 영혼들이 진리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나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전파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이 갑니다. 저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오랫동안 목사로 지내왔습니다. 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저는 제 가슴 속으로 또한 제 경험 속에서 매일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어떤 때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가 와서 어떤 때는 어느 집회에서 만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크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와서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온 가족이 하루에 한 10시간씩 계속 며칠을 듣다가 우리 온 가족이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정말 고민하며 십몇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20몇 년 동안 찾던 정말 그 진리의 그 궁금증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내 아내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자식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인간의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엔 말이 많습니다. 이 세상엔 이론도 많고 이 세상엔 가르치는 스승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과 가르침들이 사람을 뒤집어서 개혁시키고 부흥시키고 회개하여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어둡고 혼돈한 것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지구로 창조하신 그 조물주께서 혼돈하고 어두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빛을 주시면서 그 속에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주의 말씀과 어떤 교리와 어떤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치고 열 번 가르치고 30번 가르치고 100번을 가르치면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질 뿐더러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진리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아주 소수의 적은 숫자가 잘못 착각을 인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하다가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설을 가지고 아니면 이 오류 때문에 죽는 그런 자기 고집 때문에 죽는 순교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떤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온 생애와 목숨을 바칠 수 있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불 속에서 불타면서 아니면 옥중에서 아니면 사형대 이슬로 사라지는 많은 순교자들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엔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옛날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구교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각 나라의 법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그런 사형 제도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으로 죽이는 일은 거의 사라졌죠. 물론 공산주의나 특별한 독재주의 하에서는 말고 말이죠. 그러나 아십니까? 이제 그 순교자의 불길들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 온 세상에 충분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은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시고 합리적이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심판의 면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의 공정성은 의로우심은 정말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영원토록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 무수한 믿는 자들이 헌신하고 희생 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증거를 충분히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문을 닫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하나님보다 인내하심이 조금만 좀 덜 하시는 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마귀가 뭐 그렇게 고소한 다음에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전쟁이 끝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광채가 나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꼬임에 받아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고소하였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다 전파되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속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해놓으시고 준비의 그 작업을 다 끝내신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건만 주님께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예수께서 오셨다가 가신 이후도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답답하시도록 기다리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증거를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다음에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드러나도록 하시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투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다투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다투어요? 주님께서 다 모아놓고 그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몇 마디 말씀하시면 다 죽어버리게 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천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오가며 전도한 다음에 그 전도를 듣고도 사람들이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충분한 증거가 있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은혜문을 닫고 아니면 영원한 구원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직접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만 모든 일이 순리대로 다 드러나도록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한 우린 말이죠.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이야기의 서두가 준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주님의 방법은 말이죠. 너 이거 안 믿어? 하고 막 큰 빛으로 그렇게 무슨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차이는 영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귀한 이 의식구조, 이 내 머리 두뇌, 나의 성품, 나의 생명, 내 개성, 성품, 이 고귀함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나의 가치는 우주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떤 피조, 그 만들어진 창조물이 우리 단 하나의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 보시고 그 모든 일을 고려하시면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순조롭게 일이 풀리도록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전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제가 얼마나 다행히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오셨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충분한 증거와 경고와 기회를 주신 다음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문을 닫고 끝내실 때는 그땐 우린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신사가 시골길을 운전해 가다가 말이죠. 아, 길을 잃었습니다. 예, 섰습니다. 거기 한 농부가 있길래 그 이제 집 앞에 가서 아, 제가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 well, 아, 여기에 이, well, 당신께서는 이 집에 이 시골에 몇 년 사셨습니까? All my life. 난 여기서 태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지도상 지금 노인께서 하시는 이 작은 이 시골 마을이 도대체 어디쯤 있습니까? 그러니까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웃으면서 좀 조롱 섞인 얘기로, 아니 참 어르신 평생 동안 여기에 태어나 사신 분이 지도상 이 마을이 어디쯤 위치했는지 그것 정도 모르십니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젊은 양반, 길을 잃은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나는 지도에 우리 마을이 어디에 있는 건 모르지만은 나는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지.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이 없고 과학을 잘 모르고 수학에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학위가 없고 능력이 좀 없고 훌륭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안착하여 진리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돌면서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런 지식은 당신처럼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길을 잃어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4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아, 여기 보니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을까 하는 선택을 분명히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주시지만 마귀도 그를 미혹하기 위해서 뼈다볼 일을 다 하네요.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주네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양편에서 전부 다 그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는 그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마귀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주고 거짓 표적과 기적을 주고 또한 모든 속임수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좀 불리하시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좀 불리하세요. 하나님도 좀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좀 주시지. 여기에 거짓이란 말은 빼고 그렇게 해서 좀 될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진리를,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기호대로 선택하여서 자기가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참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님께서 마귀가 미혹하고 거짓 역사할 때 주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는 때대로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둘기를 날려 보내라. 다시 돌아오면 그 비둘기는 당신의 것이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원래부터 그 비둘기는 당신의 비둘기가 아니었어. 그런 속담이 영어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다 펼쳐놓으시고 다 한 대에 우리 인간들을 그냥 놔두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좀 으스스하다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개인들을 그냥 이 지구 이 한 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그런 모든 속임수와 표적과 기적들을 전부 허용하시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진리로 계속 끈기 있게 가르치시고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진리를 찾고 간구해서 막 애쓰면서 진리 발견할 때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욕심, 인간의 교만, 그렇죠? 인간적인 이기심,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자기가 골라먹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 믿었느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설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거룩함이 와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함이 와야 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복음으로. 왜 우리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요, 주의 참된 종들이 전해오고 성경에 기록한 그 영원한 복음이 오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합리적인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딱 지목해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모조품들이.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다 전파된다. 그때 끝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난 다음에 주님께서 끝내신다. 이렇게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과연 끝내실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껏 들어갑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20년, 30년, 내가 50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할아버님을 만났는데 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8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90이 지난 분이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떨릴 목소리로 80년 이상 주님을 기다렸어요. 야, 참, 저 할 말을 잃었어요. 90년 동안. 이 할아버님은 자기 시대에 말이죠. 말 타고 가는 시대부터 로켓 시대까지 한 자기 세대 동안에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이제는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하늘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젠 아무도 더 이상 더 일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부르는 영들 아니에요. 천사들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들도 사회들도 부족들도 가족들도 각 개인들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놓으십시오. 이제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 재앙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6천년 동안 참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역사가 이제 끝을 맺었군요. 아 주님께서 드디어 문을 닫으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십니까? 일곱 재앙들의 방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2010년에 세상에 이렇게 천연재가 많고 어지러운가 그랬습니다. 2011년 되니까 2010년도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람들은 2012년도 내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울들을 볼까요? 일곱 재앙이 곧 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제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나라들에게 언어들에게 방언들에게 모두 다에게 이 전파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빨리 전파해야 된다. 천사가 막 날아가면서 외치는 것으로 상징돼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젠 끝나는 것입니다. 이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으니까 이 지구촌에서 한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고 순리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막 날려보내가지고 소리치게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벌써 끝내시죠. 천사가 와서 쫙 한다면 끝내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 없어요.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무슨 뭐 책임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말고 또 정신이 이상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한 시대 똑같이 모든 증거가 주어지고 물론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이 지식과 그런 진리에 근거해서 자기가 선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이제 주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오케이 이젠 끝난다. 지구 역사에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 동안 외친 노아의 증거 때문에 그 당시 살고 있는 20억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알고 듣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차곡차곡 방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충분한 증거가 다 주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을 방주에 닫아 문을 넣고 문을 닫으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금도 다 전파되는데 옛날엔 말이죠. TV가 없었습니다. 옛날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요새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하려면 돈이 아까워서 전화를 잘 못했습니다. 요즘엔 뭐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하고 한국에서 미국 전화하는 건 이웃집 전화하는 거 뭐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전화합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시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인터넷에 이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젠 온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 지역들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갔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이라고 말합니다. 이젠 주님께서 끝나실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만 주신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다 전파하신다. 왜?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진리로 심판합니다. 현대 진리죠. 각 시대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심판을 받을 그 시대 사람들을 시험하는 진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 시대 우리의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을 불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절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탐구하고 애써오던 사람들이 아 이것이다 하고 받아들고 너무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폭로되고 시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시험을 끝내신 다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예수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 가운데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마지막 시대 어떤 계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할까요? 여러분이시여,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묶어주는 놀라운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 계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 짐승표의 환란과 연결이 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본적인 시험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거죠?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이 이슈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 노아 때에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증거가 간 다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왜 8명만 구원하십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8명만 구원하시는 것은 그 이외에도 구원할 사람이 없었는가? 제 생각에는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해 가실 나중에 부활시키실 예? 의로운 자들을 다 잠재우셨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다 죽고 잠잠 받았어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의인들이. 우린 지금 모르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물어보자.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잠재고 죽게 하셨어요. 왜? 방주에 10만 명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5만 명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로 꽉 차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8명만 딱 집어넣었어요. 왜요? 청지기로 집어넣어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동물들을 살리시고 유지하고 그 씨를 번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8명만 딱 골라서 거기 넣으신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올 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의로운 자들 많이 잠재움을 받아서 그들은 홍수의 그 풍랑 속에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엘리야가. 그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어디 가서 저기 두로와 시돈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렙다라는 곳에 완전히 그 바알신 태양신 숭배 본 고장에 가서 말이죠. 거기서 그 과부가 정말 그 봉양해서 정말 그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만 사람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큰 파급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충분한 증거를 주신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드디어 7번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우를 주셨어요. 비가 왔습니다. 이 엄청난 충분한 증거를 다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의 교회 안에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까? 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천사들을 눈에 보이게 버렸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그 전에 무슨 뭐 소돔과 고모라의 방문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항상 천사들이 거기에 있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날 천사의 두 명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케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성령이 떠난 상태에 있는 사악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동성연애 악해진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왜 천사가 거기 방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완전히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조용히 하늘에서 보이지 않게 심판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충분한 증거를 주실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수반되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제가 보니까요 그 주위에는 모든 도시들과 마을보다 소돔 고모라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중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천사를 소돔에 보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 하나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전체와 어느 도시와 나라보다 주님의 뜻을 기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믿음을 가진 하나의 종이 하나님께는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은 주 앞에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가 갈 때 그 안에 전부 사악한 사람들이 탔을지라도 한 명의 의인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행기를 보호하실 것이고, 큰 배를 보호하실 것이고, 어떤 때는 도시와 나라들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내 이름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증거를 더 주시고 충분한 증거를 주셔야지. 내 조카 롯의 가족도 있고, 내가 내 조카 롯의 가족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도 벌써 몇 가정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좀 얘기해봐라.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내가 멸망 안 하지. 40명, 30명, 20명, 10명은요, 하나님, 10명. 그래, 10명 의인을 발견하면 내가 그 성 멸망 안 하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멸망의 연기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옳습니다. 찬송을 불러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요 악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께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의롭도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침례 요한 때 더 이상 성소로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매 시대마다 점진적인 빛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때 그의 곧바른 증언과 그의 순교로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로 충분한 증거가 그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나씩 들지만은 이런 것이 매 시대마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회를 심판하실 때 그 교회 안에 증거를 주십니다. 진리의 증거를. 어떤 가족을 멸망하실 때 그 가족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멸망하실 때 충분한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충분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시대 순교자들이 계속적으로 죽어왔습니다. 처음에 저 사람들 왜 교회에게 교회가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해줘 이렇게 죽어가. 아이고 참 안됐다. 그 반역자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죽어가고 그 다음날 또 죽어가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0,000명 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루는 이게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던 사람이 불에 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저 친구가 뭘 잘못했길래 순교자들이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순교자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증거의 방법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에 기만을 받아왔으면 아주 전격적인 순교자의 증거가 필요해요. 정말 타는 살타는 냄새가 나고 말이죠.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그 사형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예수의 성품 가진 자들을 보면서 그 증거 앞에서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충분한 증거가 주어져야 끝이 옵니다. 지금은 너무나 충분한 증거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곧 마지막 핍박이 오는데 최후의 증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옵션입니다. 아, 우리가 진리를 배반하고 비겁하게 나가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앞선인데 세 번째 압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압션은 뭐냐?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순교자가 되어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증거로 인을 쳐드리든지 아니면 미리 잠재움을 받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압션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 그래도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연약한 점 때문에 우리가 미리 잠재움을 받아야 할지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교자를 위한 충분한 증거의 일을 치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를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계명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일도 몰랐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랐을 때 주님께서 그걸 정죄하시거나 그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받은 그 빛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따랐느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선택을 주님께서 존중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공평하신 주님의 심판이죠. 어린아이가 모르고 기어가다가 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빵 터져서 자기 누나나 자기 오빠나 형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 아기를 guilty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몰랐다는 사람을, 진실로 몰랐다는 사람을 그 모르는 빛에 의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모든 빛을 전부 다 펼치시고 마지막 시험하는 마지막 시대 온전한 현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카멘트를 별로 하지 않으면서 제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한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 가운데 꼭 포함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결국엔 만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같지 아니한 찌꺼기들, 그것을 주님께서 언제 말끔히 태우시고 씻어버리고 온전케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은 항상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핍박을 통과하면서 그때 우리 속에 혹시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요소나 세상적인 요소나 아직 찌꺼기가 있으면, 예수님과 온전히 같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태워서 녹여내실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역사의 사업을 아직 끝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서?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내 쫓음을 받았잖아요. 이미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어디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자,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많은 잎을 내고 열매를 내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우리 품성과 개성이 꽉 꼴지어 지어버리면 마귀의 기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생기는 두 무리의 현저한 대조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에 다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맞다, 나 구원받았다, 평안이 있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도 진리된 확신이 있어요. 두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충분한 증거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언제? 우리가 마지막 핍박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왜 제가 지금 마지막 핍박과 환란을 자꾸 강조하느냐?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땐 주님의 남은 무리 속에, 그땐 주님의 참 백성들 속에 찌꺼기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라지가 없을 것입니다. 섞인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누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던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순결함 속에 진정한 연합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현시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찌꺼기가 있고 섞인 무리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개인도 그렇지만은 그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죠?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바리 위에 현전 대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아래서 조롱하며 야유하던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현전 대조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AD 31년 니산 14일 6월절 오후 3시에 유대 땅에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그 충분한 증거가 있은 후에 유대 교회의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요, AD 34년도에 스데반을 돌려쳐 죽일 때 그때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세우셨습니다. AD 34년도에는 그들이 쫓겨서 다 흩어져 나갔지 AD 31년 전부터 주님께서 유대교회가 아닌 다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꼴지워서 이렇게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말이죠. 핍박이 일어날 때에 예수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순교자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공언해온 모든 교회에 은혜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인치는 충분한 증거와 증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늦음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헬라어의 의미를 볼 때 예수의 증거는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증거,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증인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큰 잘못이 없어요. 헬라의 원래 의미를 따지면은 마지막에 예수의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계시와 예언을 아는 자들, 그렇죠? 그런 선물을 가진 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증인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그 현실로 온 세상에 충분한 증거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러시아에 있는 알미니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있는 한 소학교, 국민학교가 지진에 막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콘크리트 빌딩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들이 다 달려와서 소리치고 비명을 부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상시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달려올 거야. 아빠는 항상 너에게 올 것이다. 기억해라.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학교에 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달려와서 다른 사람은 다 울고 통곡할 때 이 아버지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거기에 무너진 콘크리트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다 치우고 땀이 나고 손에 피가 나고 손톱이 빠지고 다 10시간, 15시간 계속 치우니까 경찰이 오고 소방서들이 와서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아들 못 찾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24시간을 치우고 계속 돌을 치워가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6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치우고 난 다음에 치우면서 계속 이 아버지는 부릅니다. 아들아, 아르만, 아르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르만, 아빠가 왔다. 36시간을 치우자 희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아빠, I knew you come. 올 줄 알았습니다, 아빠.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하는 세심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오고 놀래서 다 파들어 갔는데 보니까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됐어요. 그 밑에 이 아르마는 친구들 7명과 함께 8명이 쪼그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구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시지요. 반드시 우리 어려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 속에서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충분한 증거를 주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의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충분한 증거를 위해서 마지막에 목숨까지 바치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사들의 도움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 우리가 자원하여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이 죗되고 악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마지막 증인들로 삼으시기를 우리가 자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저희를 들어쓰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저희를 속히 구원해 주시며 할 수만 있으면 가능성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